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신학생 시절에 도심 빈민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정부의 보조금과 사회단체, 종교단체의 후원으로 어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일하던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뒤쪽에 몇 명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던 그분께서 그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3번, 12번, 이리 와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아이들이 저희들이 있는 테이블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야, 3번, 12번, 조용히 좀 못해? 사고 좀 치지 말고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그 아이들을 꾸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떴죠. 그리고 그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전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이들을 이름이 아니고 번호로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번호로 부르는 것이 편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훈육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키 작은 3번이란 아이 보셨죠? 그 아이가 우리 고아원의 복덩이입니다. 정부에서 얼마가 보조되고 또한 단체에서 얼마나 들어오고 개인 후원자도 있어서 그 아이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몇 번 아이는 얼마 또 몇 번 아이는 얼마 또 몇 번 아이는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솔직함에 당황했고 그분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쾌하고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이들을 숫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이익을 주고 있는지 손해를 주고 있는지 숫자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번은 한 달에 얼마, 5번은 한 달에 얼마, 10번은 한 달에 얼마 그렇게 들어오는 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는 아이면 그 아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아이면 그러한 값어치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어떤 번호표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100불, 200불, 500불짜리 그러한 번호표가 그들에게 붙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2등을 남겨주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할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길을 걷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좀 비판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자신의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어서 예의 없이 말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위에 얼마나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단지 좀 더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뿐이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숫자로 쳐다보는, 값어치를 매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름표를 매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덮어버린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만 있는 그러한 번호표, 그러한 숫자표를 그 사람에게 붙이곤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기록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완전 괴물처럼 흉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강함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난장판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괴물로 변하지도 않았고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돈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얼마나 할까? 또 주위에 있었던 그 동료 제자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돈의 가치가 되지도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유다를 바꿔놓은 것은 유다의 생물학적인 힘이나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질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익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이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을 돈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 한 명이 등장하고 있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그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 비유들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해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불의했는데 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을까? 어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와 다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또한 솔직히 또한 이해하는 단계까지 이루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큰 깨달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려서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리가 참으로 불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문화와 또한 역사와 그 배경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배경과 그 핵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쳐놓고 오늘 주님께서 또한 그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그 핵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약삭 바르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복음인가라고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청지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비유의 대상을 명확하게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나 주석가나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1절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청지기를 모든 인간들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해석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비유의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인류 전체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청지기가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거리낌 없이 그것을 낭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청지기는 불의하여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 자기가 만지고 있는 것,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서 주인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러한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겠다는 그러한 욕망과 탐욕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두 개를 가져야 합니다. 열 개를 가져야 해요. 전혀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청지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다 주인의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착각했어요.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위에 있고 교만한 가운데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가운데 이 모든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련이 온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상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에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을 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신의 철저한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그 위험 속에 빠졌을 때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되뇌입니다. 내가 땅을 팔 힘도 없고 노동할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 빌어먹자니 나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탄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아주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당시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한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그 재산을 불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율성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유혹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지고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임의대로 50으로 깎아줍니다. 밀 100석을 빚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임의로 80석을 깎아주고 있어요. 우리에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당시 시대의 상황에 들어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 가운데 많은 이자가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때였어요. 원금을 빌릴 때 100%의 이자를 붙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만들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100을 빌려주면서 200을 만들 때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런 욕심과 착취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마음의 아픔 없이 그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채무자들이 있었겠죠. 빚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숫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빚을 갚지 않으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겠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물질로, 돈으로,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왔죠. 주인이 자신의 그 불의한 것을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를 불렀죠. 너 빨리 장부를 가져와라. 너는 더 이상 나의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해고될 거야 라고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처럼 자신이 그 자리에 계속 오래 있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을 찾아오던 많은 사람들, 그냥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블록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반전시키고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한 가지 결단을 했다라고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두 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빚진 자, 채무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불려다가 위조하는 거죠. 아니, 그 장부를 새로 쓰는 겁니다. 100을 빚졌던 사람에게 50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을 빚졌던 사람에게 80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빚의 그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보면 기름 100마리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밀 100석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기름 100마리은 올리브유를 채취하기 위해서 150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한 800에서 900갤론 정도 되겠죠. 한 돈으로 따지면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밀 100석은 한 노동자가 벌 수 있는 7년의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빚의 양인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행할 때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건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목을,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이익의 목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신의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예전의 가치관과 생각과 불의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빚진 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협박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빚진 거 갚아라. 폭력을 행하며 악한 것을 행하여서 빼앗아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의 잘못했던 부분, 불의했던 부분, 악했던 부분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악했지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였던 그것을 주님께서, 그 주인이 칭찬하고 있어요. 예전에 소유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계속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소유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꾼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어요.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사람들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 청지기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사람 같지도 않은 놈. 그러한 판단 가운데 관계를 맺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을 식사 자리 가운데 그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와 착취를 내려놓고 섬김과 나눔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많은 가진 자들이, 종교와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과 또한 회당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정말 기가 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모일 때 화려한 옷을 입고 값진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을 성전의 가장 좋은 자리 상석에 앉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요. 좀 귀천한 모습으로, 좀 부족한 모습으로 찾아온 사람은 저 뒤에 앉던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던지 서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책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찾아 벼랑 끝까지 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 가진 것, 없는 자, 가진 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서로를 지배하게 하고요. 누가 더 나은지 비교하게 하고요. 저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이를 나누어 버립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억누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숫자로 바꾸어서 이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숫자가 더 높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숫자가 작으면 많은 사람 앞에 한없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명 갑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처럼, 어떠한 존재처럼 대하면서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높은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의 상점들에 가면 이렇게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쓰여져 있다고 하지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처럼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소중한 기억과 아픔을 지닌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라고 많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들이 파괴되고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예전에 악했던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차원의 것을 선택하였어요. 물질을 내려놓고 사람을 선택하였고요. 소유와 착취를 내려놓고 섬김과 나눔을 선택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권면하세요. 세상적인 그러한 숫자 노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유혹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앞에서 마지막일지 매번 돌아오는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